김봉현 목사님의 첫 저서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 올 때가 출간되었습니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과 일반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설교는 유튜브 나무의숨 채널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한 절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주제들을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마지막 얘기 기억하십니까? 돈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돈은 무엇인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입니다. 하지만 돈을 쌓아놓는 것 자체로 우리가 내 만족감과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부모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아이에게 부모는 목적이지만 수단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내 기쁨과 안정을 주지만 부모가 해주는 그 많은 것이 나에게 실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는 목적이지만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수단이시기도 하시고 목적이기도 하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시고요. 우리 영혼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기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살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우리가 알고 동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내 영혼의 생수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우리의 목적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반대쪽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이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병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나병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은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이었고요. 그리고 병의 진행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당시 기술로는 치사율이 100%라고 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완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병을 보고 특별히 더 공포감을 느꼈어요. 왜요? 이렇게 보기에 더 외모를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공포감을 줬습니다. 이 병이 처음에 이제 피부가 좀 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심각해지면 손가락이나 이제 귀, 코 이런 게 이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 외모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되게 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이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포감을 갖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경계하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병을 천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엔 멀쩡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기보다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을 잔인하게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쫓겨난 사람들은 마을을 형성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느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병이 발병해서 피부에 나병이 발병했다고 하면 사실 이 사람이 뭔가 생활을 해나가기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일상적인 삶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죠. 피부에 발병했다고 하면 사실 자기가 보기에는 뭐 좀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증이 막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병이라는 병의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통증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밤새 몸부림치며 막 병상에서 씨름하거나 막 급격하게 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이런 병이 아니니까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을을 형성했고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나병은 전염병이었고요. 사람들이 천연이라고 생각하는 병이었고요.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 세상과 단절돼서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병에 걸린 한 사람을. 어느 날 피부가 좀 안 좋았어요. 그냥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나병이다! 옆에 사람들이 쫙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멀리 사람들이 확 몰려오죠. 엄마는 한쪽 구석에서 울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멧돼지 몰듯이 몰아요. 돌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리 가라고. 설마 너무 무서워요? 정신 하나도 없죠? 그 사람들이 길을 터주는 방향이 있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몰이를 해요. 동물 몰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지면서 한쪽 방향을 계속 터줘요. 그럼 얘는 막 무서워서 막 돌에 맞으면서 그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렇게 도망가다가 이제는 소리가 좀 안 들리고 돌이 좀 안 날라와서 정신을 좀 차려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절대 오지 않았던 곳. 나원자촌이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원자촌 입구에 서서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나는 그냥 피부가 좀 이상한 건데 지금. 내가 지금 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 속에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기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던 데란 말이야. 지금 내가 봐도 너무 무서운 사람, 난 저 사람들이랑 다르잖아. 그렇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도 몇 명 지키고 있죠, 멀리서. 그래서 이쪽으로 올려오면 돌을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지도 못하고. 거기 주저앉아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뭐 하루를 보냈을까요? 이틀을 보냈을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의 시간을 보내면 별로 이제는 증상이 별로 없는 나 환자 한 명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뭘 들고. 가까이서 봤더니 내가 입던 옷이에요. 얘기하죠. 너의 어머니가 보내셨다. 내 옷가지와 소지품과 먹을거리가 이렇게 담겨서 전달됩니다. 그때쯤 이 사람은 정말 깨달아요. 아, 난 집에 못 가는 거구나. 난 여기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만 눈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럼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병은요, 이 사람에게 포기하면 편해 라고 얘기해요. 절망에 익숙해져 라고 얘기해요. 이 병은 안 낫는 병이야. 이 병은 점점 악화되는 병이야. 이 병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걸린 병이야. 그러니까 넌 이 병원에서 못 벗어나.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포기해. 예전에 네가 뭐 부잣집 아들이어도 상관없고 예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어. 포기해. 넌 그로 못 돌아가. 포기해. 이 사람을 받아들여. 그럼 편해. 그럼 왜 편해요? 말씀드렸죠? 나병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밤새 고통하는 질병이 아니라니까요. 통증이 별로 없어요.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된 질병도 아니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내일 하면 그냥 비슷해요. 1년 지나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나 환자가 나 환자라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서의 삶은요, 무료함을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환자 촌에서 뭐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병증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앉아서 내 가족들이 나를 잊지 않고 음식을 계속 보내주길 기대하며 어디 큰 잔치가 베풀어지면 여기도 잔치 음식이 좀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기를 기대하며 그냥 앉아서 그냥 두런두런 얘기나 하다가 나 옛날 얼마 잘 나갔다 얘기하고 그 중에 또 이제 성격 이상하게 있을 거 아니야. 또 쟤는 왜 저 모양이냐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랑 있는 것도 지겨우면 그냥 천막에 들어가서 좀 더 누워있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초내의 삶이라는 게 되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막 몸부림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면 편한. 그래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희망이 뭐예요? 내일보다 나은 오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 혼자의 모토예요. 내일보다 나은 오늘이 낫고 있다. 내일은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겠지. 하지만 오늘은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날이잖아. 내일은 내가 팔이 떨어질 수 있고 코가 없어질 수 있지만 오늘은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오늘을 즐겨야지.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지. 포기하고. 이 흐름에 서 있게 하는 병이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흐름을 아셔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흐름을 아시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환자촌에 찾아오셨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신 기적을 직접 본 일이 있나요? 없죠. 이 사람들은 단지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병을 고치는 어떤 분이 나타났다는. 병을 고친 어떤 분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대부분의 나환자들은요, 이 소문을 무시했어요. 왜? 원래 나환자촌은요,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바깥에서요, 유다가 멸망하고 로마가 통치해도요, 나환자촌은 변화가 없습니다. 로마가 쫓겨나고 유다가 복권돼도요, 나환자촌은 영향이 없어요. 밖에 민주주의 사회가 돼도 나환자촌에 영향이 없고요. 폭군이 나타나도 나환자촌에 영향이 없어요. 아무도 여기까지 오지 않고요. 여기서 살면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아, 물론 우리 부모님이 어려우시면 뭐 먹을 걸 안 보내실 수 있고 내 동생이 내 가족이 날 잊어버리면 먹을 걸 안 줘버릴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관심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상과 고립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했다. 뭐 설교를 한다더라. 관심이 없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건 상관없잖아요. 게다가 그래도 병을 치료하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꽤 흥미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를 치료하고 싶었다면 우리 마을에 왔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지 알잖아. 근데 우리 주변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돌아다셨는데 한 번도 나화천촌에 진입을 안 하시는데 그럼 안 고치시겠다는 얘기지 뭐. 우리를 진짜 고쳐줄 마음이 있으면 오시지 않으셨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생각해 볼 이유가 없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환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땠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어느 정도의 메시지였는데, 어느 정도의 메시지였는데. 그냥 소문이었는데, 그쵸? 그냥 그런 분이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였는데,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이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죠. 어떤 면에서 소원을 갖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고치신데 나도 고쳐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죠. 어떤?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죠. 동선을 파악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언저리에 자기가 가 있으려고 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 위치에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 있지만 돌은 날아오지 않을 정도의 위치 가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아 거기서 기다려야겠다 라고 정보를 수집해서 결정한 다음에 거기까지 가서 기다리죠.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나 혼자들은요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싫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때로 돌아다니는 거야. 때로. 이거 걸리잖아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 우리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우, 예수님이 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던 자리에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 더 알아보고, 자기가 뭔가 더 위험 부담을 갖고, 자기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에 앉아있으려고 잘 안 하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거의 딱 가서 이제는 서서, 아, 나는 내 할 도리 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날 치료할 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치료해 주시겠지. 난 내 거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하나님 거 하세요. 하나님 안 하세요? 아, 그럼 하나님 안 하시는 거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되게 애매한 쿨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난 내 할 도리 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알아 좀 해주시길 바랬는데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외치죠.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멀리 서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을 상상해 가세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게 소문밖에 들은 게 없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더 다가가면 예수님이랑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 이 문제병자들이 다가오면 이 10명이 한꺼번에 다가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거리가 소리는 들리는데 돌은 안 나는 거리란 말이야. 여기서 지나가면 돌 날라와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갈 수 없어. 막 가고 싶은데. 근데 봐요. 멀리서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예수님의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이대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끝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건요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저희 좀 보세요! 간구예요.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거든. 이 구절을 처음 퀴트할 때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비슷한 상황에 소경 바디메어가 있었어요. 자기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소리 안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야? 아, 예수님이 지나가셔서 그래. 그때 막 바디메어가 소리를 지르죠. 나 눈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바디메어도 그때.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때 바디메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면과 이 장면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뭘 느낄 수 있는지 알아요? 아, 이 사람들은 뭘 잘 모르는구나. 소경은 그래도 성 중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은 얘기가 있는 거야. 배운 게 있는 거야. 메시아라는 걸 알아. 다윗 언약,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거 몰라요. 이 용어가 틀려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그냥 나 혼자 처해서 살았고 그냥 소문만 들은 거야. 잘 몰라. 그냥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거 하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아는 이 초라한 정보를 가지고 여기 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울부짖어요. 울부짖어요. 여기 좀 보라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은 귀 기울이고요. 행동하고요. 간구하고요. 네 번째,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무슨 상상을 했을까? 하, 예수님 우리를 봐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을 걸어오셔서 이들을 안아주시거나 네가 깨끗함을 얻으라 라고 하시거나 내 상처를 이렇게 만져시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깨끗함을 얻으라 하거나 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내 이게 살길을 쫙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니면 이리로 오라!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니네가 비켜! 돌 던질 생각하지 말고 니네가 비켜! 그럼 이리로 오라! 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좀 감동적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제사장한테 가! 네 몸을 보여! 가! 이게 애매한 거라고. 이 장면 아시겠어요? 예수님 저희를 좀 막으세요. 가!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 알았지? 소리 지르지 말고. 와, 예수님 우리를 봐주셨구나. 너무 감동적이긴 한데 에이 설마 우리가 시끄러우니까 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왜 하나도 안 났는데 가라고 하지? 낳고 나서 가라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눈앞에서 좀 낫게 해주시지. 딱 이대로 제사한테 가면 제사장이 날 정말 분명히 죽여버릴 텐데 우리 10명을 제사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건데 제사장한테 가라고? 제사장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네! 하고 가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아요. 오늘 이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기 바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돕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이분들을 배웁시다. 첫 번째, 여러분 듣는 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이분들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아까 문둥병 걸리자마자의 장면을 제가 좀 상상으로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건 절망이 아니에요. 이분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나병에 걸린 분들과 같은 구조의 생각을 갖게 되신 그러니까 사실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제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절망에 빠지는 생각이란 게 뭐예요? 나에게 갖고 있는 희망이 뭐라는 거예요? 난 내일보다 더 나은 오늘을 갖고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안 좋아질 거야. 오늘은 그나마 나은 거야. 그럼 오늘을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계속 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내 이 젊은 날이 제일 소중하고 오늘이 제일 괜찮은 날이고 그래서 이 오늘을 내일 위해서 쓸 수 없고 그냥 오늘 즐겨야 되고 오늘 누려야 되고 그럼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편해. 아, 나도 내가 원하고 꿈꾸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나는 뭔가 더 의로운 사람, 하나인 사람, 성숙한 사람 이런 거 되고 싶은 때도 있었어. 근데 포기하니까 편해. 내가 그걸 포기했더니 뭐 고통의 밤을 보내고 그런 게 아니야. 물론 나도 알아. 내가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1년 단위로 보면. 1년 단위로 보면 내가 더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어. 전보다 더 우울해졌고 전보다 더 무기력해졌고 전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됐어. 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전보다 더 메마른 사람이기도 해. 아마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오늘은 괜찮아. 오늘 하루는. 오늘은 하루는 그냥 무료함을 견디는 거야. 나랑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쟨 왜 저러나 얘기 좀 하고 오늘 누구 집에 잔치 벌어져서 맛있는 거 들어오면 그거 갖고 좋아하고 우리 엄마가 나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밥 계속 보내줘야 될 텐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내 동생이 날 기억하고 밥을 계속 보내줘야 할 텐데 이 정도 고민하고 그냥 그렇게 무료한 삶을 보내는 거야. 길게 보면 계속 안 좋아지지만 그 생각하면 힘들어. 그냥 그 생각을 하지 말자. 근데 이런 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은요,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에 빠진 건 고통에 신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 가운데 무감각하게 하고 마취되게 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죠. 고통스럽고 계속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낫고 싶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건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문둥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런 절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로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나 환자들은요 이 사회가 그 사람들 계속 절망의 사고를 하도록 서서히 밀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레이드는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가 그분들과 비슷하다고 그러면 너무 교만한 거고 겸손하지 않은 거고 죄스러운 거고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레이드는 다르지만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미안해요. 오, 나 건강해요. 알죠?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게 힘들어. 어, 미안해요. 분위기가 은근히 여러분들을 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지? 포기하면 편해. 오늘이 제일 나아. 내일은 계속 안 좋아질 거야. 오늘이나 즐기자. 신경 쓰지 말자. 이러시잖아요? 절망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첫 단추를 다시 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누구도 이분들과 경쟁할 수 없어요. 절망에 대해서, 그렇죠? 이분들도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니 저런 이런 상황이어서 충분히 절망할 만해 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그건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좀 다르게 반응해서 희망을 만나가고 희망을 찾아가는 이분들한테 좀 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살이 급한 계곡에 빠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면 쭉 떠내려가요. 정신없이. 근데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나뭇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잡고 당기시기만 하시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엄청난 물살이 흘러가도요 땅에 박힌 나뭇가지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나를 건져요. 이 물이 멈춰서가 아니라 이 계곡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구조줄 하나만 잡아도요. 나는 절망에서 걸어나갈 수 있다고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절망의 사고가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뭘 배워야 돼요? 귀 기울이는 걸 배우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시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면요. 좀 더 주관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나를 구하실 거면 우리 나 환자촌에 찾아오셔야 된다. 예수가 나를 구하실 거면 내 집으로 들어오셔서 얘야 내가 널 치료해 줄게 이렇게 말해야 그게 구원의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돌봐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봉현아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봉현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나한테 좋은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구원의 메시지는 소문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소문으로 다가왔어요. 소문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여러분들 지금 듣는 이 설교 아 그냥 설교잖아.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설교야. 그럼 이건 지나가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 아 그냥 성경 말씀이지 이건. 그럼 그건 지나가겠죠. 이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이 10명의 나환자처럼 이 누가복음 말씀을 그럼 나환자들이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야. 나 그 골백번도 더 읽었어.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고 그럼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건 정보량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나의 메시지로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10번 100번 본 바리새인들은요 팔짱 딱 끼고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나? 아 이거는 그럼 바알세불 이건 귀신의 역사 같다. 왜냐면 성경이랑 통일성이 좀 떨어지잖아. 안식일에 일하잖아. 우리 조금 더 이걸 디스커스 해볼까? 예수를 직접 토자하자. 잔치에 불러서 예수님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반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우리가 당신 메시아라는 걸 믿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주관적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잔치집에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정보량 문제일까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서 뭔가 은혜를 주시면 그게 여러분들 메시지가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해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 설교로도 충분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가 큐티 말씀 매일 할 때나 그 큐티 보면 하나라도 어떤 면에서 충분해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하겠나 하면 귀 기울이면 하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리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 있어야 될 자리까지 가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네, 같이 있으면 이한이 방학 때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시편을 한 편 들이밀어요. 이렇게 읽으라고. 그래서 이제 한 8절 정도 읽게 해요. 그냥 같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한이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항상 딱 기도를 시키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진심을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그걸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진심이 깨어나는 일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심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누워요. 그때부터 너무 귀여워. 하나님 제가 공부를 진심하고 진심을 하고 있는 게세요. 됐지? 이제 다시 누워요. 은혜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으세요. 아 목사님 좀 은혜 받고 싶어요. 아, 목사님 좀 신앙생활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나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성경책 피세요. 지겨워도 무릎 피지 마십시오. 지겨워도 성경책 덮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바라십니까? 일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일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일자리에 앉아 있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 문제를 해결을 바라십니까? 관계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망한 상태에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 마세요. 관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 내 관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 혼자 촌을 찾아서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난 나 혼자 촌 내 방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까지는 내가 가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 일의 자리, 여러분들 관계의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뭘 배우셔야 됩니까? 세 번째 간구하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간구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설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이겠죠. 여러분 정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 지르는 이 나 혼자들 간절함을. 저는 이 본문을 갖고 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간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간절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좀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좀 더 간절해야 합니다. 그럼 영혼의 문제가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영혼이 변하지 않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아무런 영적 계기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관계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 삶에 함께 개입하시는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외쳐 부르는 것들이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다른 표현으로 응답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나눔을 했어요. 한 2, 3주 뒤에 물어봐요. 너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 아 그랬나요? 너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아 그랬었죠. 까먹었어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래 내가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께 좀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많은 분들이 그 응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자기 그림과 아주 잘 맞진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 사람 머리에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아,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한테 달려오셔서 막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쫙 이렇게 막 깨끗하게, 예수님 손이 싹 지나갈 때 내 피부가 싹, 뭐 이런 거 있잖아. 홈쇼핑에서 나온 느낌. 난 좀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가! 그러니까. 난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했던 응답은 뭔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확 바뀌던가 뒤집어지던가 내가 원했던 응답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좀 해결되던가 뭐 이런 걸 바랬는데 내가 받은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 성경 읽거나 이런 응답 받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응답 받았고 너 요건 요렇게 해보자 요 정도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아 예 하고 돌아서긴 했는데 별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돌아서고 나서 네 하고 돌아서서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에이 예수님한테 와봐야 별거 없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자기 나 혼자촌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같죠. 그 응답을 받고 네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 마음 건데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전 살던 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나 혼자촌으로 돌아갑니다. 제사장한테 가지 않아요. 이 10명은 제사장한테 갔어요. 가다가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데 자기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 중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정말 응답이 없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응답. 네가 대부분 뭐 기도 좀 열심히 해라. 말씀 좀 읽어보자. 네가 이 마음을 이렇게 해보자. 너 요거 바꿔야 된다. 너 이 이기심 해결해야 된다. 이 자기중심 해결해야 된다. 너 그거 끊어야 된다. 아, 그렇죠.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해달라니까? 이렇게 내 경제 문제 해결하라니까? 이렇게 내 사회적 문제 해결하라니까? 이렇게 내 관계적 문제 해결하라니까? 이렇게 내가 갱신되게 해달라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마음, 기도 중에 주신 그 응답. 여러분, 정말 되게 만화적으로 표현하면요. 심지어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오해한 거여도 괜찮아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게 응답인 것 같아라고 오해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붙잡고 해도요. 하나님 그 마음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이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온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기 서 있었던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간과한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간 걸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제사보다 나은 그 순종으로.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응답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해되지 않은 응답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받은 것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들을 쉽게 놓아버리시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은 응답을 소중히 지키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여러분들한테 치유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신 것들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못 보십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안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대충대충 교회 다니시다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느 시점에 정말 말씀 공부하자는 마음 하나께 주셔서, 말씀 붙잡고 1년, 2년 그 말씀 공부해 나갈 때, 가정이 변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진짜 아 이번 큐티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꼭 하라고 하시는구나 마음 부담 받고 6개월 동안 붙잡고 매일매일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 안 하루 다음날 다시 붙잡고 큐티 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제가 고백했어요. 네가 우리 교회 10년 다녔는데 최근 6개월에 제일 많이 변했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성경 공부를 해줬는데 끝도 없던 애가. 여러분 그건 정보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정보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작은 응답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저런 이유 좀 대지 말고 그런 응답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후 이 사람들이 더 많죠.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정말 경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본문은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1명의 나병 환자와 9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본문 일부러 이번 주에 읽었어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렇게 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해서 해피엔딩으로 꼭 끝나지는 않죠. 하나의 측면을 더 얘기하죠.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 감사드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데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죠. 여기서 뭘 얘기해요? 수단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원래 이 본문을 이것 때문에 골랐어요. 계속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지난주와 같은 설교를 하려고. 근데 제가 앞부분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요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다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걸 따로 떨어져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 치료함을 받았지만 영혼구원을 받지 못해 이 아홉 사람은. 그렇죠? 이 목적이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수단이기도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조차 없으십니까?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설교가 어려운 게,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에이, 너 하나님 개입하시나 뭐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아,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싫어. 아, 난 기대조차 하지 않을래. 애초에 약간 이 톤.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핵심은 같아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 한쪽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아세요? 용기가 과도한 사람들. 아, 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좋아. 난 전체가 내가 통제가 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마는 게 좋아. 제일 중요한 분을 하나님께 맡겼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해? 그럼 전체 그림이 어그러지잖아. 아, 난 그건 싫어. 난 차라리 하나님 빼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딱 하고 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양쪽 다 하나님을 수다로 삼기 되게 어려워야 돼요. 하나님 같이 뭔가 하기 어려워해요. 여러분,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요, 뭔가 내가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걸 좋아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 나가는 걸 좋아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삼는 건 더게 좋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만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며 내가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뭔가 같이 한다고 하면 아, 뭔가 좀 불편해요. 뭔가 어색해요. 뭔가 어려워요. 뭔가 세속주의 같아요. 뭔가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줄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같이 연습해 봅시다. 저도 연습해 보려고 해요. 같이 연습해 봅시다. 제 기도의 분량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쪽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이게 너무 많죠. 많았었죠.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뭐 기도 제목이라는 미명하에 아름다운 이름이긴 하죠. 하여튼 기도 제목이라는 건 이거 이렇게 얘기해, 이거 이 얘기만 하고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 제 기도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고백, 제 기도는 거의 그냥 복음을 고백하는 거가 거의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걸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그럼 여기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균형. 양쪽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럼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초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얘가 여러분들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세 문장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를 믿고 나에게 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고백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내가 어떤 계기들로 하나님이랑 좀 멀어지고 절망감에 익숙하거나 실망감에 익숙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시면서 이 문제가 함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